창세기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전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사건을 마지막 심판의 날과 연결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몇 가지 더 볼 게 있어서요. 오늘하고 다음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한 시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이 그저 예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거울과 본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살펴보았죠. 거울과 본이 되는 사건이라. 즉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만 롯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이 사건에 참여된 자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항상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저 예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건에 참여되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 성도는 더욱 이 세상 죄인들에게서 구별되어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또한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깨어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죠. 영원한 천국 영광에 이르는 복된 날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은 다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천국 영광에 이르는 날임을 기억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죄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롯이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었죠. 오늘도 더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는 더욱 복음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이 말씀을 기롱하지 말고 즉 농담처럼 여기지 말고 더욱 천국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깨어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사건이 알려주는 또 다른 면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알려주는 여러 면이 있는데 두 가지 면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구원받은 롯의 삶을 돌아보며, 그죠? 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이 구원을 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언약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롯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당시에 예수님을 가르치던 중보자였던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에 롯이 건져졌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시죠. 그 배경에는 결국 참 언약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롯의 삶을 돌아보면 롯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과 함께 멸망을 당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뭐 죄인된 것에서 더 나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신다는 자녀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언약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는 미약했지만 이 롯을 심판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롯의 구원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보아야 하고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롯의 삶을 보면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너무 감사한 메시지죠. 성도의 인내, 그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번 구원받은 성도가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구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며 자기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구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으려는 결론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절대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나 복음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은 롯의 삶을 부끄럽게 보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여기는 걸까요? 오히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 세상 구하는 삶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은 절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성도는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뭐 죽을 때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면 되겠지. 복음은 절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신 사랑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은혜가 복음을 믿는 믿음에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사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이죠. 물론 우리가 그런 죄악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 또한 우리가 죽는 날을 롯의 모습처럼 맞이하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깨어 그날을 맞이하라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 알아가게 하고요. 더욱 맛보게 하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참 믿음은 죄에 대하여 죽어가게 하고요. 의에 대하여 살아가게 합니다. 참 믿음은 세상에 속한 옛사람에서 더욱 죽게 하고 천국에 속한 새사람으로 더욱 살아가게 합니다. 즉 더욱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요. 더욱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삶이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미약하고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답답한 거죠. 그러나 비록 미약하고 더디게 자라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히 성도 안에는 최소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되고 또 죄를 짓고 하지만, 그래서 롯의 삶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롯의 삶도 정말 미약하게 믿음이 보이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삶을 우리의 거울처럼 비춰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솔직히 이렇게 좀 한심해요. 그래서 롯의 삶을 통해 우리 옛사람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며 우리를 예수님 닮은 새사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롯의 삶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해요. 여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느냐? 나를 봐야 돼요.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예수님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되죠.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할 때 깨어서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 여전히 이 세상을 구하는 죄악 속에서 맞이했다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롯의 모습이 뭐라 그럴까요? 새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예전에 롯이 처음에 소돔 땅으로 이주해 온 사건에서부터 이 롯의 지금의 모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원래는 롯이 누구와 함께 어디에 거하고 있었죠? 예,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교회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고 가나안 땅을 떠나고 이 악한 소돔 땅에 들어와 살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했었죠? 그걸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Genesis chapter 13, verse 8 through 13.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의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롯이 원래 자기의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 교회를 세우실 때 롯도 그 교회에 함께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 중에 롯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롯은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거하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한번 찾아왔었죠. 그 기근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언약 기업의 땅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잖아요. 그때도 롯이 같이 갔었어요. 그렇죠? 하여간 도망치는 것도 같이 하고 하나님 버리는 것도 같이 했었죠. 그런데 그때 롯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너무나 번성하고 풍요로운 애굽 땅을 바라보았을 때에 거기 거하면서 애굽이 더 좋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보다 애굽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건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셨는데도 여전히 롯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느냐? 애굽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이 없더라도 세상적으로 번성하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애굽이 더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는 삶보다 애굽 땅에서 그 세상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세상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재밌고 즐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보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어울려 사는 것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바로 이 13장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사는 동안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그 종들 사이에 이제 다툼이 생겼죠. 그러자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거할 땅을 택하게 합니다. 근데 롯이 어떤 땅을 택했느냐? 소알에 이르는 요단들을 택하는데 거기에 바로 소돔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아니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그러지 않죠. 이때다 싶어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땅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돔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소돔 땅을 설명을 해주세요. 당시 어떤 땅이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을 행하던 땅.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이 없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땅. 그런데도 이것을 알고 있는 롯이 굳이 이 땅을 그것도 가장 먼저 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10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그 땅이 롯의 눈에 모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 내용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롯의 믿음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롯의 마음이 그 당시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였어요? 롯의 눈에는 그 악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악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또 애굽 같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 세상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롯에게는 그랬다는 거죠. 왜? 롯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동산, 롯이 믿고 있는 천국, 애굽처럼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곳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 야 여기가 천국 같다. 지금도 천국을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죄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천국조차도 생각할 때에 자기들의 마음에 가득 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거죠. 롯의 이 고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온통 천국을 세상 축복 못 누리던 것 더 많이 누리는 것으로 설명하게 되면 그 죄인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내용이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곳이 천국이면 죄인들도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천국에 갈 거면 다 예수님 믿겠죠. 그런데 죄인들은 절대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보화를 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곳인데 그것을 우리 성도들은 원하지만 죄인들은 절대 이러한 천국 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살아가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나는 차라리 지옥 가겠다. 그 삶이에요. 죄인들의 삶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을 주는 예수님이라면 천국도 세상과 같은 곳이라면 왜 안 믿었겠습니까?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야! 이 메시아 왕국 이제 천국이 임하나 보다. 막 떡도 만들어주고 병도 고쳐주니까 야 이런 천국이 이제 오나 보다. 예수님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 축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천국 축복이지 세상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 떠나요. 떠난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미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롯이 지금. 그리고는 천국을 세상과 같이 여기게 하는 거짓 복음으로까지 바꿔버리는 거죠. 지금도 천국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세상 주는 것하고 같이 전하는 거죠. 죄인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실적 세상도 주고 천국도 주고. 복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이 들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며 화가 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롯도 마치 죄인들이 천국을 생각하듯 오직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 악한 소돔 땅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동산이라 천국이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애굽과 같은 소돔이 그의 눈에는 낙원처럼 천국처럼 여겨졌죠. 이렇게 롯은 세상 기준으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소돔을 택하여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신이 원하던 세상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 땅의 백성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19장 1절에 보시면은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를 때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영접하고 이제 대접을 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롯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죠? 18장에.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영접한 걸로 보여주셨는데 롯에게도 그 모습이 보여져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영접하거나 대접하는 모습이 없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취하여 이용하려는 모습만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많은 주석들이 이 당시에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푸냐 하면 소돔 땅의 높은 지위에까지 갔던 걸로 봐요.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 세운 허수바 아비아와 같은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 롯이 두 천사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이제 소돔 백성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해야겠으니 내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취해야겠다. 그런데 롯이 안 내어주니까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롯에게 이놈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법관이 되고자 한다. 너놈이 그냥 높은 지위를 이르렀다고 우리를 뭐 법관처럼 하려고 진짜? 그래서 자신들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막는 롯을 오히려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뿐인 지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처음에는 롯도 소돔이 악한 땅인 것을 알았을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의 그런 풍요로움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아니 거기 가서도 교회 세우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자신을 변명했을지도 모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의 지도자 위치에까지 올랐는지도 모르죠. 내가 그 땅에 가서 지도자까지 돼서 이 땅을 한번 변화시켜보겠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롯이 소돔 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소돔 백성들 같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처럼 돼가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는 전도를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는 천국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뭐 조금 말씀도 낮추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소돔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따돌림 당하죠.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죠. 그 땅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소돔 사람들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바로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롯이 그들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서 마침내 소돔 땅에서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었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가 행복했느냐? 그의 삶에 정말 참 기쁨과 만족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미약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절대 이 세상만 구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잠시 즐거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진짜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롯에게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소돔 땅에서의 롯의 삶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비록 자신의 정욕을 따라 택한 삶이었지만 소돔 땅에서의 롯의 삶은 고통이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백성이 날마다 소돔 땅의 음란과 불법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통받으며 그 심령이 상하였다. 천국 백성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과 어울려 살면서 그 천국의 생명이 심령이 상하였다. 그렇죠. 거듭난 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옛사람 죄성대로 육체를 따라 세상을 구하며 세상 원리와 방법을 따라 세상 백성들과 어울리며 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풍요로워져도요 그 삶의 기쁨과 만족은 없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다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찾아오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삶인데. 그죠? 이거 누리고 이거 얻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쁨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빨리 돌이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데 우리 바보 같은 죄인들이 더 누리면 기쁠 줄 알고 더 찾아가요. 마치 불나방 같은 거죠. 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타들어 죽어가는 건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갈수록 허무하고 고통을 주는 삶인데 버리고 떠나질 못합니다. 왜? 자기 아이덴티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거 잃어버리면 내 삶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참 믿음의 성도로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의 아이덴티티가 흐려져 가니까 세상 안에서의 아이덴티티만 있으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 내가 이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리고 떠나질 못합니다. 아니 더욱 소돔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여전히 자신이 누군가가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 영광을 더 잃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내가 누군지조차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에서의 삶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질 못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재밌는 거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당했잖아요. 심판을 당한 후에도 안 돌아가요. 얼마나 어리석고 소망이 없는 모습인가. 나를 저 소알 땅으로 데려다 달라. 근데 소알 땅이 똑같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롯을 보고만 계셨을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양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제갈길로 가는 것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그 심령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이 소돔 땅에 오시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이 고모라 땅의 백성들이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소돔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완전히 멸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복음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이고 볼 때는 축복이잖아요.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아우 이 롯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가서 건져주신 야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은혜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롯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자기가 살던 삶의 기반 다 잃어버리고요. 자기가 이뤄놓은 집 소유, 가족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겁니까? 그렇게 싸워왔던 거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우리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다 이럴까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왜?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거든. 내 아이덴티티까지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현실만 바라보면 이렇지만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와 같은 현실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있음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해 그저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걸까요? 야, 저 소돔에서 저렇게 잘 살고 높은 지위였던 롯이 야 한순간에 저렇게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야, 참 한심하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잃어버릴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천국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썩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것을 통해 오히려 얻게 하시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믿음은 그걸 바라보고 붙들게 하는 거예요. 롯을 그냥 놔두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이 없죠. 버리지 못하죠.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던 아이덴티티에서 죽어가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우리가 귀하게 여기던 것들까지 잃어버리게도 하시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여러 고난과 시련 속에서 건져지고 건져지고 회복되고 회복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결국은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부요함이든지 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렇게 잃어버리게 하시는 때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는 때 우리에게 있는 더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계속해서 건져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도 건져 주시겠지만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시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16절에 verse 15 through 16.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롯은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소돔 땅을 버리거나 떠나질 못해요. 멸망을 당한다는데 천사들이 계속해서 재촉해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하는데도 롯이 계속해서 지체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죠.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롯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나와 건져집니다.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은요, 롯이 복음도 전했어요. 자기 사위들에게 가서 말했죠. 여호와께서 이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사위들이 이를 농담으로 여겼죠. 어떻게 보면 롯이 자기도 이렇게 지체하고 소돔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인데 그 전할 때 좀 뭐 사위들이 좀 농담으로 여길만 했을 것도 같아요. 거기에는 롯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도 따라오지만 사위들이 변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은 롯과 같은 자라, 우리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선지자처럼 세우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 살아서 복음의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누가 전하든지 그의 삶이 아무리 한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아마 롯에 전한 말씀을 듣고도 믿었을 겁니다. 왜? 예전에 우리 누굴 보게 되죠?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데 죽어도 싫었잖아요. 막 화가 났잖아요. 그런 요나가 가서 몇 마디 했어요. 야, 며칠 후에 니느웨 성 망해. 그 한마디 했어요. 뭐 긍휼도 없고 사랑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심판에서 건져지죠. 그래서 롯과 같은 자라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자라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소돔이 심판받을 그때에는 그리고 롯은 비록 지체하기는 했지만 결국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갈 때에 뒤를 돌아보지는 않죠. 소돔이 심판받을 때에는 마침내 버리고 떠나는 믿음이 보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소돔이 심판받는 중에도 여전히 버리거나 떠나질 못해요. 즉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는 모습이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을 더 얻게 하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 물론 일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기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건지시고 세상을 버리고 떠나게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망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죄인들의 삶에서 구별하시고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삶에서 구별하시고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구별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삶으로 회복시켜 가신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것을 얻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영원한 보화가 있다는 것,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 즉 예수님과 천국을 얻게 하시고 더욱 소망하게 하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세요. 롯이 왜 이렇게 지체할 수밖에 없었느냐.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교회를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서 떠나 살아가고 성도의 교제를 떠나 살아가고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만 살아갔기 때문에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로 자꾸 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롯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언약 기업의 땅에 마음을 두지 않았고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는 롯도 있었고 롯을 위해서도 언약 축복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소돔의 마음을 두고 소돔이 다인 것처럼 살고 소돔 백성들과 어울리는 게 더 즐거웠으니 그 안에 내 아이덴티티를 더 두고 살았으니 소돔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버리고 떠나기가 쉬웠겠습니까? 더욱 한심한 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소돔이 멸망을 당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롯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는 가는데 여전히 세상을 다 버리고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롯이 소돔에서 나올 때 천사가 가라는 곳으로 안 가요. 그리고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자기를 어디로 가게 해달라고 구했죠? 소알성. 소알성이에요.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소알 땅은 다 자기 눈에 좋아 보였던 또 다른 애굽이었고요. 또 다른 소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도 심판하실 뻔했는데 롯이 가겠다고 하니까 심판을 안 하세요. 이렇게 롯이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버리게 하시는데 잠깐 회복되는 듯 했지만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이 아니라 또다시 세상을 찾아가는 마음이 함께 보여져요. 끊임없이 세상 구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후에 롯과 두 딸들의 삶을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 백성이냐 기독교이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한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다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려도 잠깐 회복되는 듯하다가 또 세상 찾아가기를 계속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 그때마다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결국 죽음을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다 버리고 떠나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인자를 더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소돔 땅에서 세상만 구하며 세상의 원리와 방법대로 살면서 억지로 끌려 나오는 롯이 부러운가요? 나도 저런 삶이면 좋겠다. 옛사람의 정욕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다가 세상 방법과 원리대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 중에 하나로 살다가 억지로 이끌려 나오는 삶이면 좋을까요? 그거는 건강한 성도의 마음이 아니죠. 이러한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가보시겠어요? 2 Corinthians chapter 5 verse 21.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6장 2절까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심판하시어 우리를 심판해서 건지시고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하셨고요. 지금도 은혜 베풀 때 계속해서 우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건져내고 이끌어내가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속한 곳이 세상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만 돌아보고 세상 영광만 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원리와 방법이 좋아 보여 그것만 따라가고 세상 죄인들과 구별됨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전히 지체하며 떠나거나 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 지체하며 세상을 떠나거나 버리지 못하는 모습으로 억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도는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이 계속될수록 고통이고 그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과 천국 복음이 아니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해결되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혹시나 세상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은 아닌지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 이 교회와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서 떠나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죽을 때나 생각해보고 지금은 세상만 구하며 살겠다는 마음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믿음 따로 있고 천국 가는 믿음 따로 있나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한 믿음이에요. 한 믿음으로 세상도 이기고 한 믿음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악한 세상에서 건져 천국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로처럼 소돔을 떠나서 다시 소알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천국에 우리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그날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복되고 귀한 날입니다. 더 이상 죄나 죄가 가져다 준 삶의 비참함이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예수님이 롯을 이끌고 가셨듯 우리의 손을 이끌고 천국에 데려가실 거고요. 택한 백성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데리고 가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롯처럼 지체하겠습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고 가면서도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그 삶을 미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안심이 되는 것은 비록 그런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본문에 롯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삶에도 예수님이 인자를 더하여 주시어 우리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로 잃어버리는 그때에도 찾아오시고 빼앗기는 그때에도 찾아오십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매우 힘들고 아플지라도 성도의 삶에는 복된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는 날 천국 들어가는 날을 매주에 이 주일로 또한 미리 맛보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도 마지막 주의 날처럼 맞이하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손에 이끌려 이 세상에서 건져져 천국 예배의 자리로 나왔고 마지막 날에도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이 주일만큼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천국의 심을 미리 맛보시고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 쾌락, 근심, 염려, 두려움까지도 이날만큼은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 가족들이 있는 이 교회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더 큰 기쁨과 만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 잃어버리는 삶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마련해 주신 더 나은 하늘의 것을 얻는 때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롯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과 천국 믿음으로 더욱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죄악은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깨달으며 더욱더욱 우리의 삶을 옮겨가 주시고 이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평강 그리고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깨달으며 이 삶으로 이끌어가 주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천국 들어갈 때에도 깨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